네, 이 웃음의 의미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병자를 이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사건, 수요성서학교에서 이제 기적에 대한 사건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하고 오늘 그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온전하여지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정말 이 병자의 입장에서 볼때참 무례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병원에 문병 가셔서 정말 병이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 본인이 자기를 스스로 돕고자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의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외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술은 뭐냐면, 아, 내가 수술을 하나 안 나나 나는 안날 거야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수술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이 낫고자 하는 바램과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가, 그때 도움이 주어지는 거죠. 만일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안일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럭저럭 또 그냥 살만 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살래요. 내버려 둬요. 나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와 상황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자도 예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셨죠. 소경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 이것도 좀 이상한 질문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싶은 게 당연한데도 그 질문을 굳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경우를 봐서 꼭 병이 아니더라도 나의 성품의 문제라든지 습관의 문제라든지 또는 나의 그 안목의 문제라든지 또는 위기나 어떤 관계에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난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도우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도면 됐지 뭘,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틀리다. 그래, 그거 인정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이 수준에 머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길을 자기 자신이 차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면 더 나은 길, 더 깊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 저는 절실합니다. 저의 인생이 더 온전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저의 인생의 그 몫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현재 자기의 조건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1착으로 그 연못에 도달할 수 없죠. 자신이 낫고 싶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 자기 의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를 낫게 하진 못했죠. 이 사람은 어디까지 했냐면 자기 의지를 행동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병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가는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픈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뭐 30cm, 50cm 움직이는 거, 그거 안 움직이는 거라고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지금 가는 동안인 것입니다. 자기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동하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거기에 도달, 자기가 제일 먼저 도달할 가능성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를 도우시죠. 그 사람의 의지와 실천은 치유 가능성 0%인데 주님의 자비에 그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니까 100% 이상의 온전히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를 고치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좋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몸짓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몸짓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기에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무런 힘을 쓰질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럼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이 인간의 입에 담긴 이 말, 그리고 저의 이 몸짓, 그리고 이 간절한 눈빛,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에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깊숙이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만 들릴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또 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예수님께 이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 못 믿는다 뭐 읽어가지고 왈가왈부 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기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은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말 자체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걷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 나라는 실제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부활의 생명에 부요함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꽃 피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죄나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병이나 아니면 깨어진 분리, 단절, 소외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미래에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문제가 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시간 차원 또 공간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미래에 우리가 당도하게 될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떤 축복과 능력을 현재 우리의 자리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끌어일으켜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잘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나라,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그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실제를 미리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미래의 완전한 생명세계를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시위하는, 데몬스트레이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쇼 윈도우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미래 상품이 전시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시된 미래 상품을 보고 아 우리가 장차 저걸 갖게 되겠구나 하고 미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누리고 아 정말 그 멋을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아실 수 있을까요? 그 나라는 아 병들지 않는 건강함, 온전함이 있는 나라구나 아실 수 있죠. 그 미래의 그 축복이 이 병자에게 임한 것이죠. 자,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어떻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까요? 아, 그 나라에는 결핍이 없구나. 아, 그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구나. 그 나라는 부요한 나라구나. 아실 수 있죠. 자, 이것을 보고 믿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미래의 소망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증거했는데 뭐 증거한 걸 왜 또 이렇게 일으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리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실제를 붙들지 못하고 너무나 방황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당겨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뭐 건강해지고 뭐 이러한 모든 외적인 사건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고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수준은 아직도 육적인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차원이라는 그 세계를 들어가면 똑같은 기적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고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적들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이렇게 휘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계속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휘는데 아니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 기적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실제 소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죠.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붕 뜬다 그러죠. 어느 순간에 실제로 그런 됩니다. 근데 그 붕 떠서 뭐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붕 떠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명히 세워질 수 있죠. 이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자기의 현재의 삶만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적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고 의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그냥 기적이라는 말로만 끝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인이라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입니까? 기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참으로 증거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그 기적 봤다 이랬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또 믿는 사람은 호감이 있어서 조금 따라올 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바로 기적을 본 증거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아셔야 합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죠. 이제 손가락이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그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 자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과 의식과 지식이 점점 더 향상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온전함, 생명의 완벽한 조화, 뭐 그것은 우리의 관계의 조화, 우리의 관계는 아직도 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상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내게 불합당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고치고, 쓸모없는 것이 있으면은 버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께 더욱더 신뢰를 우리가 더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그리고 그 의도를 캐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만나고 치유받았다고 바른 믿음 갖게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물론 진정성이 있어야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의심해라 이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 38년 동안 알았다가 치유된 이 병자도 이 문둥병 9명의 교체진 환자와 같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이 병자에 대한 그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고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빚어지는 그 갈등과 마찰에 대해서 초점을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로 끝나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요한의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손에 매트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매트 보셨죠? 조그만 거 이렇게 접으니까 요가 매트만도 못한 그 매트인데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를 보고서는 안식일인데 너 왜 이거 들고 다니냐? 그렇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렇게 행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너 왜 안식일날 이거 들고 다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경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중요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율법이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쭉 이제 하면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짐을 실었다 내렸다 좀 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아마 같은 사건이 같은 종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짐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나귀에 싣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궁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안식일에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이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성전을 성전 주위를 지나치게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물건을 갖고 들어오고 또 갖고 또 남은 물건을 또 내가고 하면서 이 성전을 쇼핑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 선지자들이 굉장히 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아마 상점이 아마 한전 모르겠습니다. 한 2만 개 정도 있을까요? 하여튼 남대문 시장보다 많습니다. 아, 틀린 말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제는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일 날 상점에 들어가고 내고 할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번잡하게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 이 지금 병자가 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인 매트 하나 들고 가는 것과 이게 관계가 있는 말일까요? 자신 없으시죠? 관계가 있는 말일까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정. 없죠. 없다고 그러셔야죠. 없다고 당연히. 아니 이게 요즘도 이렇잖아요. 요즘도 그 20%에서 한25% 되는 보수주의 그 유대인들은 주일날 주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을 안 눌러요. 일이기 때문에. 가스불을 켜지도 않고 켜진 가스불은 끄지도 않습니다. 이웃에 가가지고 두들겨서 우리 집 가스불 좀 꺼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이 자부심 넘치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생업에 관련된 일을 잠깐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왜 멈춰야 되냐 하면 안식일에는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 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받은 나, 이걸 보고 정말 나의 나됨으로, 피조물의 피조물 됨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그 창조를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가장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그 주중에는 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또뭐 이렇게 의지도 하고 또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됨으로 살아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만큼은 아무 일과도 다 관련이 끊겨졌으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아무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않죠. 나의 나됨으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말 하나님 나의 나됨을 더욱더 좀 길러주세요. 이런 요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그 의식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국 진짜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가스프를 왜 켜면 안 됩니까? 왜뭐 조금 들고 곡식을 좀 들고 몇 킬로짜리 되는 거를 옮길 수가 없습니까? 왜 2킬로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됩니까? 왜 그런 법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똑똑하고 똑똑 바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똑똑 바보들인 거죠. 유대인들이랑 관계된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또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온전한 능력과 그 기사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정말로 죽는 거였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닐 뻔했구나. 이런 위기감이, 절박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위하라 이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한 일 앞에서 작은 일들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가르침과 축복이 모든 우리 이제 앞으로의 삶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일. 근데 그 일을, 창조와 구원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십계명 말씀을 어긴 분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가 문자에는 반대되는 측면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병자를 보세요. 38년이나 늘 병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면서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간주되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식일이 오면은 정말 이 창조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떳떳해지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너무나 안 돼 있으니까요. 병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안식일에 무엇이 일어나야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죠. 치유와 회복.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조건으로 지금 잘 일으켜주시고 그 혜택을 정말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받았는데, 근데 지금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걸어가던 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게 그게 뭐야? 안식일에? 딱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움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지적에 놀라고 금방 주눅이 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던 중에 마침 예수님이 자기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니까 치유와 회복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쪼르륵 유대인들에게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를 낫게 하고 날 매트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 의미를 살려주었는데 그 또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의 세세한 하나의 규정에 매달려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금세 자기의 삶의 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금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안식일 율법이 가리키는 이 실체, 창조와 구원의 축복, 이것을 보지 못하고 문자를 따르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진의를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안식일에 자기들 나름대로 강령과 금기사항을 613가지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세화해서 이걸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규정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창조와 구원을 향해서 감격스럽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배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정해 주신 의도와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왜곡이죠. 왜곡. 말하자면 아까 견월망지 말씀드렸는데 달을 보려하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달을 안 봐요. 그리고 손가락에 손톱 밑에 낀 때도 보고 이 더럽다. 뭐에 관절이 있나? 왜 이렇게 부었어? 왜 색깔은 이래? 모양은 또 왜 이래? 좀 더 멋있어야 되겠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 예? 손가락 이렇게 가다듬고 있는 이것이 나쁜 짓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원래 판단하는 게 아닌데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왜 나쁜 짓인지 아세요? 달을 못 보게 하니까요. 손톱에 때를 치우고 있는데 어떻게 달을 동시에 봅니까? 관절에 지금 신경 쓰고 손톱, 이 손 색깔이랑 모양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달이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안식일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창조와 구원의 축복의 그 내용들은 다 하나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요 손가락에 관한 것만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따지고 있으니까 결국 방해하죠. 무엇을 방해합니까?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을 방해하죠. 진리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죠. 진리의 세계를 누리고자 하는 이 병자와 같은 이 문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진리를 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참 생명의 진리가 무참하게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생명이 어떤 이유로든지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조금 이렇게 강해지면은 율법주의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아직도 약할 때, 시작하는 가운데서 아직도 미숙할 때, 생명의 싹이 아직도 여리고 줄기가 아직도 너무 연할 때, 그때는 율법주의가 딱 대들고 들어오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눅이 금방 들어버리는 거죠. 이 병자가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감격스럽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는 모양이 그 꼴이 뭐야? 어? 조리 신고 말이야. 아, 조리 신고 온 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조리 신고 오고 말이야. 어? 반바지 입고 말이야. 어? 티셔츠는 그게 뭐야? 쫄티야 뭐야?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들죠.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할지언정 주눅이 그 자리에선 든다고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자라가기 쉽냐 하면 쫄티 입은 사람들 찾으러 다니기 이제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리 신고 오는 사람 없나 찾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바이브 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득을 드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런 것들이 시비가 걸려야 되냐 이것입니다. 참 생명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금세 눌리고 그리고 금세 거기에 굴복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략하게 그 뿌리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주의는 독특하게 어떤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에게도 다 이 율법주의 이것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능을 갖고 그리고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율법주의의 뿌리박은 교육을 받고 자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말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이 상하지 않았을까? 괜히 느끼지도 않아야 할 가책을 느끼고 앉아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괜히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다 율법주의의 해악이에요. 이 율법주의를 평범한 말로 바꾸면은 뭐냐면은 형식주의, 원칙주의, 완벽주의 이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라는 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율법주의는 왜 그토록 쉽게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기승을 떨고 설득도 잘하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토록 강력한가? 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들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어서 치유받아야 할 내면에 깊이 숨겨진 수치와 죄책을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죄책이 우리에게는 밑바닥에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제 자신도 최근의 일입니다. 아, 내가 이 죄책의 뿌리가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느끼고 내 스스로 비하하고 내 스스로 열등감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이 죄책과 수치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끈끈하다. 너무나도 강력하다. 없어진 것 같으면 어느샌가 또 기승을 떨고 있고 없어진 것 같으면 또 어디선가 싹이 나고 있고 이런 것.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이 생기면은 그러한 수치와 죄책을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삶답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수치와 죄책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가리고 싶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이토록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내가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남들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월감은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봅니다. 왜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할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수치와 죄책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주의자, 완벽주의자,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깊은 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먼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참회가 있었어요. 행동에 대한 참회가 있고 나니까 그 자기 그 참회 속에서 드러나는 그 깊이 있었던 수치와 죄책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행동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을 수치입니다. 나오지 않을 죄책이에요. 근데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요. 이런 죄책이 막 나오게 되니까 이걸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개 괜히 했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회개를 내가 왜 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죄책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죄책이 지적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 깊숙이는 더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더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삶은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이 겉에서는 따로 있고, 내 이 속에서는 어두움과 그 혼동 속에서 내가 방황해야 되는 삶이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삶의 이분이 일어나니까 삶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치고 짜증이 나고 누구 타겟해서 좀 계속해서 공격하고 싶고, 자기가 그렇게 해주면 이 안 풀리니까, 스트레스가 안 풀리니까 또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내면의 방황을 표출해서 투사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삶인지, 이것 자체를 얼마나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으셨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을 거짓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아비는 거짓말쟁이 마귀다.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씨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몸부림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당겨져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임했을 때 치유를 받은 병자가 안식일 규정에 금방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축복 속에서 내가 창조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정말 더 깊이 심령 깊이 열어놓아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율법주의와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이 병자의 이 행동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규정 하나에 넘어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이것을 정말 나의 문제로 한번 비추어보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극악하게 기승을 떨고 있는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크게 열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나의 양심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라는 그런 작은 규정들에 얼마나 묶여서 살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더욱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정말 한번 대면하고 그리고 이것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몸짓 하나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자비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내면에 일으켜주셔서 이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시고 기대이시고 바람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우쳐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율법주의가, 이 율법주의의 굴레가 정말 올가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또한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